예, 오늘은 소요리문답 12문입니다. 12문. 제가 먼저 문과 답을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무슨 특별한 섭리의 행위를 하셨습니까? 답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난 것을 먹는 것을 사망의 형벌로서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언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또 언약이 굉장히 깊이가 있고 넓어서 이렇게 저희가 자세하게 다루기는 좀 힘든지만, 어쨌든 성경이 저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냥 구원을 이루셨다, 이러기보다 언약을 통해서 이루셨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성경이 저희에게 하나님은 누구고 어떤 분이신가 이런 걸 가르칠 때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언약, 뭐 약속하는 거죠. 계약을 맺는 거. 약정이라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근데 이 언약은 보통 세상에서는 서로 그 동등한 관계에서, 뭐 높고 낮은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 이렇게 동등한 관계에서 이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이 동등한 관계가 아닌 상대들이 맺는 언약을 우리가 역사를 보면 많이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 이런 일이 많았죠. 지금보다는. 이게 두 나라가 전쟁을 해요. 그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왕이 그 전쟁을 진 나라 왕과 언약을 맺어요. 근데 그 언약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언약의 내용이 한 다섯 가지가 항상 보이는데, 이것을 조금 얘기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합니다. 왜? 이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는 언약도 이런 모습이니까요. 그래, 이긴 왕과 진 왕이 이렇게 언약을 맺는 걸 보면 우선 승리한 왕의 자기 이름과 뭐 그가 베푼 은혜, 그가 행한 업적 뭐 이런 것들을 쫙 쓰고, 그리고 나서 패배한 왕이 이제 순종을 해야 하는 그런 조항들, 순종을 해야 하는 그런 의무 사항들을 씁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쌀가마니 뭐 백가마니를 매년 바쳐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해야 할 일들을 쭉 조항들을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순종을 잘하면, 그 진왕이 그렇게 잘하면 상이 주어진다. 즉, 이제 너희는 우리가 보호해준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나 그렇게 안할 경우, 그 불순종할 경우에는 이제 벌이 내려진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언약에 체결하는 그 예식, 그 비준하는 예식을 하죠. 그리고 그 예식을 할때 많은 그 증인들이 거기에 참여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언약도 이것과 비슷해요. 지금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는 언약인데, 그러나 여기에서 모든 조항들, 조건들, 아까 동등한 관계에서 맺을 때는 서로 니고시에이션을 하죠. 우리가 뭐 이렇게 하기로 하자 그랬는데, 아, 나는 그거는 좀 싫다. 조금 고치자.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이 니고시에이션을 해서 이제 정해지는데,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는 언약은 완전 하나님 홀로 다 정하시죠. 하나님 뜻대로 다 정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과 베푸신 은혜가 기록이 되고,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이 구약을 이런 언약서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도움이 되죠. 우리 십계명을 보게 되면, 그 십계명 자체를 언약서로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십계명 내용이 쭉 나오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즉 하나님의 거기 이름, 또 하나님께서 뭐 하신 일들, 그 업적들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순종해야 할 그런 조항들이 쭉 나오는 게 이제 십계명이죠. 그래서 그렇게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불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리실 저주와 심판 내용이 이제 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언약 비준 예식. 구약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는 언약의 그 비준 예식은 주로 이렇게 동물을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마주 보면 보게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즉 길을 만들어요. 가운데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그런 예식이 아니면 또 하나의 예식은 백성들에게 그 제사드린 동물의 피를 뿌리는 거죠. 그런 예식들이 이제 구약에서 보여지는데, 그 동물을 잘라서 길을 만들어 놓으면서 거기를 지나가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동물같이 나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피가 뿌려짐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왜? 피가 생명을 상징하는데, 피가 뿌려진다는 것은 죽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 이거를 인정하는, 고백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4장에 가서 보시면, 예레미야 34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18절에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일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지금 왜 심판을 내리느냐? 내가 너하고 지금 언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비준했느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운 너희들이 그 언약을 깼다, 이 말이에요. 그 19절,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지금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비준했어요. 예식을 했어요. 송아지를 잘라서 그 가운데를 지나갔는데 너희가 그 언약을 깼다. 이제 너희를 벌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즉, 이런 언약 비준 예식을 통해서 언약이 이제 효력이 있게 되었는데, 그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깼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내린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 아, 그런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게 그 언약을 비준시키시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맹세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맹세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순종하겠다 맹세할 때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지금 거기도 그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는 언약을 지금 비준시키는 그 예식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는 동물을 잘라놓은 게 아니라 이제 제사드린 그, 이 동물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백성들이 서 있는데, 아, 그 동물의 피가 막 뿌려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그러면 이게 심각한 내용이죠. 사실. 내가 이 언약을 깨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이 맺어지는데,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전혀 지키지를 못하죠. 그래서 지금 언약을 배울 때 우리가 우선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하고, 이제 12문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이 지금 이런 모습이고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한번 같이 가서 조금 길어요. 창세기 15장. 여러분과 제가 이거 많이 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창세기 15장 7절부터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건 뭐냐면은 지금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의 자손은 4대 안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여러분과 제가 많이 본 내용이니까 그냥 빨리빨리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 여기도 뭐 이렇게 깊게 가면은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먼저 보았듯이 이 동물들을 둘로 쪼개고 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봤을 때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는 언약에서 누가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내가 이 언약을 깰 때는 나는 이제 죽는 거다. 이런 거를 지금 증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연기 나는 풀무. 그다음에 횃불 이런 것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연기, 불, 뭐 이런 걸로 나타나셨죠. 즉,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즉, 이 언약이 깨지면 하나님이 죽는다. 지금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그 짐승들을 반으로 잘라 만든 길로 하나님이 직접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아, 결국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인간은 죽지 않게 되는 거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걸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편 23편도 사막의 골짜기로 지나고 하는 이런 내용들도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시고, 즉, 죽는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언약을 깼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는. 피가 뿌려지는 모습도 똑같아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님께서 피를 다 뿌린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데, 아, 이게 하나님께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서부터 이런 언약의 이 비준이 되는 예식이 있었고, 그렇게 해왔는데, 아, 이런 스토리를 보게 되면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하나님 자신이 죽겠다. 그 정도로 이 언약을, 니네는 깨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아주 구약서부터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놀랍죠? 이게 엄청난 모습이죠, 사실은.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아까 모세가 그 동물의 피를 뿌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고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하반부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기가 죽으시는 그 십자가를 그 의미와 이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구약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언약을 세우실 때 항상 백성들에게 요구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봤듯이 십계명 같이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보고 지켜라 그랬으면 큰일 나죠. 그러면 이제 오늘 다시 소율이 문답, 시비 문답에 다시 돌아가면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그 상태에서 무슨 특별한 섭리의 행위를 행하셨느냐, 그 사람을 향하여. 근데 여기 뭐라고 답이 나오냐면은 창조하셨을 때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 근데 생명의 언약의 그 조건이 뭐냐? 완전 순종이었어요. 근데 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데 딱 하나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래서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즉, 순종하면 영원히 사는 건데, 불순종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지금 가르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을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보죠.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소리 문답은 뭐라고 지금 나왔어요? 생명의 언약.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걸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은 간단하게 행위 원리예요. 즉 행위 원리는 뭐냐? 내가 완전히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내가 불순종하면 심판이 온다 이거예요. 간단해요. 생명의 언약이나 아니면 여기 말하는 창조 언약이라 이렇게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그 타이로 생명의 언약이니 뭐 행위 언약이니 이런 게 성경에 이런 게 안 나와요. 그 단어가. 쉽게 얘기해서 삼위일체 이것도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삼위일체 그 교리를 가르치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여기 행위 언약이라고 이름을 붙였건 창조 언약이라고 이름을 붙였건 생명의 언약이라 이렇게 붙여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지만 그 교리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위 언약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 원리인데 누구하고 맺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맺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아담이 전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 내용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1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즉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임의로 먹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시는 내용 중에 너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이거야. 그러면 계속 안 먹고 순종을 하게 되면 이제 다른 내용들이 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저희가 2장 15절에서 17절만 읽으면 좀 안 보이는 것도 성경 전체를 또 보면 보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거기 생명나무가 있었고 하는데 생명나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만 해도 아 이게 영생을 하는 즉 계속 내가 순종을 하면 내가가 아니라 그 아담이 순종을 하면 이렇게 영생이 주어지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녕 죽으리라. 근데 이게 그냥 육체적인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선악과 즉 무슨 열매를 따서 먹는 그 행위 자체 그게 뭐 그렇게 나쁘냐? 근데 지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는 그 이 열매 자체를 먹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아담은 죄짓기 전에 지금 이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행위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그 목적이 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죄에 빠진 사람은 이제 모르죠. 그러나 아담은 지금 죄 짓기 전에 지금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죽는다는 게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무슨 행위를 하면 다시는 그 여자를 볼 수가 없어. 그걸 알면서 그 행위를 해. 그럼 뭐예요? 그 여자를 버리는 거죠. 그런 내용에 지금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예요. 그 따르게 다른 명령을 했으면은 그 과일 먹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 행동도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죠. 나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전에는 기쁜 그 관계를 맺고 사는데 알아요. 내가 이걸 하면 이제 그 하나님은 영영이 나하고 분리되는 거.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거예요. 그 행위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기에 그렇게 되는 거죠. 뭐 다른 거 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럼 뭐 과일 먹는 거는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게 아니죠. 그 다른 행위 했으면 이제 그게 나쁜 행위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지금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아담이 언약을 어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창세기만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뭐 언약 맺었다는 그런 내용도 없고 그냥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언약을 어긴 걸로 이게 되느냐. 근데 이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다 숨어 있어요. 여러분이 찾으면 돼요. 그런 내용을. 호세아 6장 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그럼 호세아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아담은 내 언약을 깼다고.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우리가 더 완전하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음, 이 불순종한 이 행위,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고 이것은 언약을 어기는 행위였어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지금 행위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행위 원리예요. 순종을 했으면 영생을 얻는 건데 그런데 어기면 정녕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이 어디 있어요? 끝난 거예요,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 역사를 우리가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언약을 안 맺으시면 끝이에요. 뭐 아무리 노력을 하고 뭐 선하게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들 하는데 다 소용없어요. 왜? 완전히 깨졌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언약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죠. 아니면 구속 언약, Covenant of Redemption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그 교리를 가르칩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언약을 맺으시는 그것이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은 은혜 원리예요. 은혜 원리는 뭐냐?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게 은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저 나쁜 짓을 안 한 상태가 아니라 나쁜 짓을 해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상태인데 그런데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렇게 은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은혜 언약은 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부분은 먼저 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을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맺으시는 언약을 말할 때 이 예수님은 아까 아담은 전 인류를 대표하는 지금 그런 인물인데 예수님은 전 인류를 대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택된 백성들만 대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언약,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이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즉 행위 원리예요. 즉 선택된 자들을 대표하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완전히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행위 원리,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심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선택된 자들을 대표하여 완전히 순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심판은 없어요, 이제. 예수님도 불순종했으면, 조금이라도 불순종했으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대표했던 백성들은 다 같이 죽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 순종을 해갖고, 이제 복받는 일만 남은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 안에서의 영생. 하나님과 영원히 기쁜 교제를 나누는 영생. 이것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셔서 이제 받으시는 그 축복, 그 순종하신 것을 근거로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있는 거죠. 즉 하나님과 선택된 백성들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부분은 예수님과 맺었는데 예수님이 순종하셨잖아요. 그 순종하신 것을 근거로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이 이제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 원리예요. 왜? 그 백성들도 다 못 지켜요. 그런데 그 언약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완전히 순종한 것을 근거로 해서 맺어졌기 때문에 그냥 순종한 게 된 거예요, 다. 그러니 그 언약을 맺은 선택된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그냥 축복만 있는 거예요. 왜? 완전히 지킨 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은혜의 원리예요. 그냥 오직 축복받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바로 그 언약의 멤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한테는 저주가 없어요. 심판도 없어요. 오직 축복받는 일만 남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현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언약의 멤버로 공식적으로 인클루가 되느냐? 예수님과 그분께서 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도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을 때 그 언약의 멤버가 되는데 그 언약의 멤버는 축복밖에 받을 일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죄를 져도 완전한 순종을 내가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또 우리 대신 죽으셨어. 즉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또 대신 받으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어떤 식으로 맺어지고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효과가 주어지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죠.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말이 돼요. 물론 말이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이루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죄에 빠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도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 오실 메시아가 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믿고 구원받았죠. 즉 구약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오셔서 이제 그분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고 구원받고, 신약에 있는 백성들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그분께서 이루신, 똑같은 내용이죠. 즉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지금 아담과 이브가 이제 그 이 은혜의 언약의 멤버로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지금 사탄한테 얘기하죠, 하나님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사탄에게.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여자의 후손. 근데 쭉 성경을 읽어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써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아담은 지금 간단해요. 믿어야 되는 내용이. 여러분과 저는 이 지금 성경이 그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더 많이 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한 권씩 더 더해질 때마다, 지금 우리가 66권을 갖고 있는데 한 권이 더해질 때마다 그 계시하는 내용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 계시하는 내용이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실 거,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 이런 내용이 더 많이 지금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로 그런 면에서는 복받은 건데,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갖고 있는데, 아, 이 계시를 알아보려고 공부하는데 우리같이 게으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참 그 희한해요, 그죠? 이게 얼마나 귀하해서 막 더 공부하고 싶고 그래야 될 건데, 아,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아담의 경우는 보세요. 별 내용이 없었어요. 여자의 후손. 근데 그 이 히브리어는 그 후손이라는 단어가 이게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정해져요, 벌써. 우리 한국말은 이렇게 좀 다르죠. 근데 남자예요. 아, 그러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여자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는구나. 근데 그가 와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는구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근데 트라시라고 번역된 영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좀 심한 말이죠.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 남자는 뒤꿈치를 또 상하는구나. 이제 그게 이제 십자가죠. 완전히 죽지만 또 다시 살아나니까 뒤꿈치를 상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뭐를 믿고 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는데 그가 와서 사탄을 물리칠 거다.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아담은. 그래서 그 남자아이가 태어날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 그런데 남자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가인이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내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죠. 혹시 얘인가 뭐 이러고 사는 거죠. 근데 뭐 자라나는 거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벨, 그 다음 애한테는 아벨. 이게 참 나는 엄청나게 실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가인에 대해서 실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시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아담으로부터 뭘 쭉 내려가면서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 사내 아이 태어나는 거.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와서 이제 사탄을 완전히 물리칠 거라는 그 확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그 남자아이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계시를 해주셔서 이 남자아이가 뭐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니 뭐 동정녀에게서 날 것이니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많이 믿어야죠. 더 확실하게 그 메시아에 대해서 또 그분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더 많이 배고 여러분과 저는 신약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하신 것까지 다 확실하게 이루신 거다 알고 우리가 최고로 지금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을 믿는 건데 그렇게 믿어요, 아담이. 그래서 그 이브라, 자기 부인을 이브라 이름을 그렇게 져주죠. 산자의 어미다. 아, 지금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이제 자기 둘다 죽은 거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자의 어머니다. 즉, 그 산의 아이를 낳을 사람으로 지금 딱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의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가인이라 이름을 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 아담의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구원 받았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는 이런 내용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은혜의 언약이 이제 더 보여지는 건데,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그 언약들, 다윗과 맺는 언약,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 뭐, 지금 계속 이제 여러분이 보게 되는데, 이 언약들이 다그 은혜의 언약의 시행이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는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양들 그 외에 다른 예표들과 예식들로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다 예표하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다 은혜의 언약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재확인 시켜주시고 또 재확인 시켜주시다가 이제 완전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게 성경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 아까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지금 이 언약이 비준됐어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언약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근데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제 좀더 읽으시면 그럼 그 내용이 좀더 풍부해집니다. 사실 성경 거의 전체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을 잠깐 보고 끝을 낼게요, 오늘은. 창세기 12장에 가셔서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2절, 3절.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즉 언약을 맺으시는데 근데 아까도 봤듯이 이건 하나님이 지나가신 그런 언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은 이건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뭐를 약속하세요? 백성들을 약속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5장에 가셔서 또 아브라함과 또 약속을 하십니다. 5절과 7절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까 같이 또 백성들을 약속하시고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땅을 약속하세요. 네가 지금 보라. 네 보이는 대로 걸을 수 있는 대로 내가 주겠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몇 절만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7장에 가서 6절과 7절을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너에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 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너의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는 왕이 또 약속이 되죠. 그래서 백성이 약속이 되고 땅이 약속이 되고 왕이 약속이 돼요.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수도 없이 본 내용이죠. 왕국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왕국을 이루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이 이제 두 단계로 이루어지죠. 처음 단계는 구약에서 예표 수준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신약에 와서 천국 수준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이루어지죠. 근데 그렇게 신약에 와서 영원한 천국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왕국도 또 두 단계예요. 처음에 영적 수준,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에 보이는 성취. 그래서 구약에서 백성들과 땅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시죠. 그렇죠? 모세를 통해 그 백성들을 다 끌고 나오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백성들도 이루어주시고 땅도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 왕도 이루셔서 이제 하나님 왕국이 진짜 세워져요. 약속대로예요. 그런데 예표 수준이에요. 즉 세상 수준이에요. 그래서 더 기다려야 돼요.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천국적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땅은 천국, 왕은 예수님 그분 그 자체. 이래서 이제 완전한 왕국, 천국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보세요. 처음에 구약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모세 이야기하고 여호수아 이야기를 통해 그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백성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다윗 왕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왕국이 세워지잖아요. 그대로 되는데 아 이것도 아직 예표 수준.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 이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셔서 백성을 이루시고 그리고 천국을 이루시고 즉 땅이 이루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천국을 이루시는데 그러나 먼저 영적으로 눈에 안 보여요. 지금 이루셨어요. 그러나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지키시고 이루십니다.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 전체가 딱 한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딱 한 비전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즉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과정을 다 이해할 때 이 과정을 통해서 뭘 뭐가 이루어지는가를 알아야 이 과정의 내용이나 의미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지금 그렇게 됐어요. 완전히 엉망이에요, 제가 보기엔.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밖에 없어요, 목적이. 근데 왜 자꾸 다른 소리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계획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짓들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복받을 짓을 한것 같이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거는 뭐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면 뭐해요? 또 아무리 건강하면 뭐해요? 차라리 아파서라도 이걸 알아야죠. 가난해서라도 이걸 알아야죠.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건데. 그리고 뭐좀 살다 보면 갈 시간 됐고. 그런데, 갈 시간 됐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참 하나님이 지나가셨기에 다행이지. 나보고 지나가라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셨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죽으시네. 피를 흘려주시네. 사막의 골짜기를 지나가시네. 그래서, 내가 구원이 있구나. 확신하고 사는 거죠.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기뻐해야지. 기뻐 안 하는 건 죄예요. 심각한 죄예요. 왜? 아니,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루신 걸다 부인해버리는 행동이에요. 뭐 되게 안 해주신 것 같이 섭섭하다는 모습인데, 얼마나 복음을 모르면 예수님이 해주신 게 섭섭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진짜 심각한 일이에요. 안 기쁜 건. 근데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잊어버리니까, 금방.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빨리빨리 우리로 성경을 피게 하시고, 또 읽게 하시고, 설교 듣게 하시고, 그래. 내가 또 잊어버렸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뻐해야죠. 복음만 찾기만 하면 뭐예요? 정말 기뻐하세요. 왜? 기뻐할 내용이 완전히 주어졌으니까. 진짜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는 것까지 하시면서. 기도하고 마실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이루신 하나님. 이제 새 언약에 참여된 저희들. 이렇게 죄를 짓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죗값을 치러주시고, 또 완전한 순종을 하셔서, 저희에게 이제 복만 내려지는 이런 엄청난 은혜가 주어진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언약, 새 언약에 참여케 하셔서 저희가 아무리 이 언약을 깨고 안 지켜도 지킨 자로서 받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다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억하며 믿으며 기쁘게 살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